복된 관계는 이별이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이별이 서로를 성숙하게 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별이 바로 대표적인 이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원래는 에베소로 돌아야만 했지만 그 기간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순절에 모이는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고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다 보니까 에베소에 들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의 리더십들,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이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한 3년 가까이의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마술의 도시, 또 귀신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 도시에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또 그 사회가 변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며 제자들을 양육하여 사역자들을 키워 아시아에 파송하는 그런 열매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도 바울을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이별의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바울의 떠남을 슬퍼하며 함께 축복하는 그 모습. 아마 복음서 외에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교훈은 사실 설교로 대변하기는 어려운, 사실 설교 없이 그냥 이 말씀만 그대로 읽어도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과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하지 않고 이 본문만 한 수십 번 다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같은 목회자의 설교가 오히려 이 말씀의 감동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떠한 이별의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6절,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참된 교회의 모습이며 또한 영적 지도자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이 이별을 통해 또 다른 사명을 서로 나누어 갖는 이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별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함께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함께 기도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평소 함께 기도하지 않는 관계는 이별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이별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한 더욱 슬펐습니다. 물론 이후에 보면 바울이 한 차례 에베소를 방문할 기회가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몇십 년 전만 해도 해외에 이민 가는 가족들을 공항에서 이별할 때는 이제 평생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목놓아 울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 바울이 지금 이 만남이 이제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마지막일 수 있으며 또한 오늘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만난다면 매 순간 우리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3년 가까운 기간은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 여정에서는 비교적 긴 기간이었죠.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밀도와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의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에베소에서 일했고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교훈의 말씀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겸손과 눈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도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겸손과 눈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의 헌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손이 닿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지만 3년 동안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에베소 사역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당신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에게는 능력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겸손한 태도와 눈물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게 떠오르는 분은 한국교회 최고령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중국 선교사로 다녀오시고 사역하셨죠.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죠. 최근에 그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로 저희 교회 사역하던 윤길중 목사가 담임으로 이제 초청되어 갔는데 놀라운 것은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사역했는데 윤길중 목사 내외도 중국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고 더 놀라운 것은 윤길중 목사의 아내 사모님이 방지일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지역에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뭐 그걸 보고 뽑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참 그러한 은혜로운 연결이 또 있습니다. 한 목사님 계실 때 새벽 기도에도 오셨고 그렇게 사역하셨죠. 100세가 넘으실 때까지도 사역하셨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박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어느 선교 컨퍼런스에서 함께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제일 앞에서 이 지팡이를 짚고 꿋꿋하게 참석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같은 젊은 목회자들 피곤하다고 여기고 그냥 졸고 중간에 나가서 자고 오고 막 이러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앞에서 지팡이 탁 그 잡으시고 그 경청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보니까 가끔 조시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사진을 함께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저는 몇 줄 써서 보냈는데 한 페이지에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면서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 겸손과 눈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출판사가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저는 특별한 건강 비결이 없습니다. 그래도 또 묻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무슨 운동도 하지 않지만 심장 운동을 좀 하는 것 같다. 심장 운동이 뭡니까? 심장은 알아서 뛰는데 무슨 심장의 운동이 있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면 심장이 막 뛰면서 운동을 하는 것 같다. 그 나에게는 이 심장 운동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에서 흘러 하늘에가 닿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눈물이 눈에서 흘러 땅에 떨어지진 않는데 눈물은 하늘에 올라가 거꾸로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을 주께서 병에 담아주신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기뻐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전에 사로잡혀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전 6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두 종류의 농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왜 힘들게 일을 해야 되냐. 힘들어서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농부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농부는 이 씨가 뿌려짐으로 장차 추수를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될 것.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겁니다. 이때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비전의 눈물. 그 눈물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추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에서 섬겼고 그 결과 때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놀라운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겸손한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계획을 이끈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계획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획을 안 되게 하시든 계획대로 되게 하시든 인도하는데 계획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는 언제나 도시 중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에 또한 회당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약의 성취에 오신 예수님을 전했고 또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다녔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 우선으로 했고 또 방문한 곳을 다시 한번 반드시 방문했고 이게 바울의 사역 계획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은 그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지만 때로 성령님은 강권하셔서 아시아를 집중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마게도니아 대륙, 오늘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고 이번에도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고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셨죠.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늘 깨닫는 열려있는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22절에 성령의 강권하심이라고 했는데 개역번역에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고 개정번역은 성령의 매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다 가능한 번역이죠. 우리말에서는 성권의 강권하심이다. 성령의 강권하심이다. 이렇게 더 깊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은 언제 찾아옵니까? 평소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강권하심을 체험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갑자기 강권하심으로 찾아오지는 않죠. 느낄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은 비장한 마음으로 가게 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가 예루살렘으로 비장한 각오로 가게 된 것은 20대였습니다. 주후 15년경이 됐을 겁니다. 바울은 이민자의 자녀인데 자진 이민이 아니라 강제 이민자의 자녀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을 정복했을 때 강제 이주를 많이 시켜서 그로 인해서 이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부모가 바울을 성장시켰죠. 그래서 그는 다소에서 학교를 자랐는데 다소가 그 당시에 1세기 교육열이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4천 년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존중하는. 그래서 이 다소 지역의 리더십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할 정도였고 그 당시에 많은 수도와 철학자나 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이 될 만큼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 헬라어 실력, 그런 능력이 바로 이 기간에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기를 원했고 그가 바리새인으로 이제 태어났기에 바리새인으로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20대 때 온 겁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공했고 인정받는 바리새인으로 성장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 이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때 바울의 나이가 한 60대였을 겁니다. 주후 56년경. 처음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자신의 꿈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가게 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은 하나님의 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면 율법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기 싫은 지역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리새인들을 배반했다고 여기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대륙을 다녔을 때도 방해한 이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배반했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고소한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끝까지 괴롭힌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처럼 그냥 마게도니아 대륙 더 먼 지역,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에 갈수록 사실은 바울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성령님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은 때로 내가 꼭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깨닫기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라고 하실 때 내가 육신의 감정으로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쪽으로 마음을 주신다면 때로 그 길은 손해보는 길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을 때 이 4차 로잔대 50주년을 맞이해서 꼭 이거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할까를 할 때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사실 제가 사양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다른 나라에서 하면 저희가 돕겠다. 두 번씩이나 가능하면 사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참 이 연합회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또 국제적인 세계대회를 하면 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재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그냥 해보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용히 그분들이 하시도록 하고 조용히 빠지려고 했어요. 좋은 기회다. 그래서 뒤로 빠지려고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비겁하게 왜 도망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이런 거 맞지 말라고 막 하시는데 그때 성령의 감권하심이구나. 이건 진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맡게 된 겁니다. 뭐 이름을 날리려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맡고 보니 더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더 연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온누리교회 리더십들도 많이 배우고 우리 장로님들도 세계 기독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고 또 한국교회도 폭이 좀 넓어지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 기독교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복음을 드려야만 했던 나라, 선교사가 와야만 했던 이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변화된 이 역사의 교훈이 세계 교회들과 나누어져야 된다. 한국교회 밤에는 한국교회 역사를 짧게 총체국으로 정리해서 세계교회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 그 가운데 발견한 것은 1910년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인 에딘버러 선교대에서 사무엘 마펫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사역할 때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마펫 박사님, 윤치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한국 대표로 그 대회에 참여했어요. 그때 마펫 박사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때 연설한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한국 사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을 설명. 이처럼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자립적이고 정말 선교사들이 도와준 거는 조금밖에 안 된다. 많은 부분이 다 자립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해서 예배당 세우고 신학회 세우고 이런 자립적인 나라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소망을 말합니다. 이렇게 멸시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장차 극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1910년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4차 노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그 마펫 박사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절망적이었고 낭망적이었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일어난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비전을 세계대회에서 고백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령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나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셋째, 사명을 위해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까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박과 고난과 그리고 힘겨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일 똑같이 성령의 강권하심도 경험하고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있을 일을 알려주신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고난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신 까닭은 가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성령님께서 가라 가지 마라, 너 이런 고난이 있으니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있을 것만 정보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성하기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 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이 땅에서 마감될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죽음을 끝까지 피할 수 없다고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거부하려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것인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보고 지키고 또 아껴야 되지만 때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가치가 희생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육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암흑의 시대, 질병과 가난, 그리고 전쟁과 그런 어둠의 시대에 있는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안전해서 왔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셔서 몇 개월 만에 전염병에 걸려서 자녀가 죽고 또 가족이 죽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양화주 묘지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만을 지키려고 했다면 선교사는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될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이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확신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상황과 환경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자신과 양떼를 잘 살핀다는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양떼를 살피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때로 어느 공동체는 그 리더의 영향력 이상을 못 넘어가는 것이죠. 그 양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지 않는다면 양떼를 잘 돌볼 수 없습니다. 잘 살핀다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앞서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살피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이십니다. 양떼는 이 멀리 보는 시력이 없어서 바로 앞에 가는 양떼의 뒷공무니에 머리를 붙이고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앞서가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뒤따라가는 양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바로 뒤에 따라가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목자가 된 것처럼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은, 뒤에 있는 양들은 그 목자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앞서가는 양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가는 양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다 뒤따라오는 양떼는 그 앞서가는 양떼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따름으로 뒤따라오는 양들이 함께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누리 교회에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됩니다. 다섯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난생 처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필요를 염려할까봐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사역할 정도로 그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받는 자의 스피릿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는 자의 스피릿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 위한 비전이시다. 하나님께 더해주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고 김영길 장로님이 한동대학생들이 가르친 건 배워서 남주자,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바울의 철학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왜 복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물으신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살기 위해서 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저희 자녀들이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자가 되기 위하여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왜 복되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죠. 근원이라는 건 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주는 자가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나라만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연약한 나라들에게, 지구촌 곳곳에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고 주는 자가 되기 위한 통로,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고 우리의 철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또 다 연결이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겸손과 눈물의 사람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따라 살게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양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주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지막 이별의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별의 때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나눴던 이 눈물의 이별, 감동의 이별, 또 서로의 사명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이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 이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동과 교훈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침과 교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을